지난주에는 저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할 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그 사랑은 단순히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신이 그 안에 있어야 그것이 참된 남편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내가 나의 필요를 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이와 같은 필요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남편의 사랑은 아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으로 그 아내를 감싸주는 것이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남편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에베소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해 주셨느냐? 죽기까지 자기의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죽기까지 자기의 신부가 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구원 이후에도 우리의 점과 그렇죠 우리의 주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는 이런 성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흠 없는 그와 같은 신부로 자기 자신 앞에 우리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 아내에게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남편이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고 사랑하면서 아내를 성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들이 영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또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가정을 잘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결혼과 가정 여섯째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시대에 어쩌면 가장 큰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믿으면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약 6천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책들이 지어지고 많은 정보가 유통이 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정보가 전달이 되고 지금은 정보의 홍수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과 가정과 또 남자와 여자의 그 성에 대한 정보가 지금처럼 홍수같이 밀려오던 그런 시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자는 이런 존재다.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렇죠? 여자는 이런 존재다.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교보문고니 뭐 알라딘이 어디 가서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치면은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 성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부부간의 갈등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얼마나 책이 많은지 얼마나 카운슬링 자료가 많은지 상담 자료가 많은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정보가 넘쳐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결혼과 가정생활을 살펴보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의 결혼과 가정이 가장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처럼 인류가 이혼 많이 하고 동성애를 그렇게 추구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없었잖아요. 그 많은 정보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결혼과 가정이 더 많이 깨지는 이런 아이러니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아이러니는 뭐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미국에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 남부 텍사스 있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근본적인 침례 성도들이 가장 많아서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 그런 지역이 중남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침례교인들이 있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거기에 이혼율이나 미국 전체 이혼율이라 가서 비교해 보면 오히려 바이블 벨트 산다고 하는 그 지역의 이혼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그렇죠? 예. 많은 정보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가정이 깨지는 그와 같은 사례가 너무나 급증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볼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가정과 결혼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결혼 문제 없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결혼에 성공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이제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불신 남편을 둔 그 자매님들과 그 다음에 크리스천 남편들에게 실제적으로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그와 같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남편과 아내의 행동 지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는가, 여기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지금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교도들이 정권을 잡고 이교도들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그 왕국에서 그 사회에서 핍박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구분된 존재들이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몸은 여기 지금 살고 있지만 너희는 거룩히 구별되어 하늘에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지금 속해 있는 그런 자들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면서 베드로가 1장 18절에 19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런 피로 된 거다. 예,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그 밑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썩는 씨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났다. 1장 23절에 그 말씀을 하고 2장으로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 같이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여기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가 되는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다. 우리 가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금 핍박받고 있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고 사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 눈에서 보면 너희가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민족이여 특별한 백성이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와 같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찬양을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부당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 그 부당한 일들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참으면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2장 21절에서 25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는가.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결국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영광의 주가 되셨는가. 이 내용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의 그 수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너희의 역할 모델로 삼아야 된다. 요새는 역할 모델 그런 못 알아듣고 롤 모델로 삼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롤 모델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거를 이미 행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면 그러면 그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롤 모델이다, 역할 모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유행되는 그런 단어 중 하나가 요새가 나오는 게 롤 모델이에요.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저의 롤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하지 말라 그래요. 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성경 말씀 읽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됐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라가며 그 사람의 행적과 그 사람의 인품과 여러 가지를 본받으면 뭐 그 사람 정도까지 못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까이 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으라 그러고, 그렇죠? 영웅전을 읽으라 그러고, 좋은 사람의 일기를 읽으라 그러고, 인생관을 읽으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나눠드리는 그 문자에 따라서 여러분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 읽으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분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예, 어찌됐든 제가 요새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 이렇게 읽으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으면 인간이 어떤 건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요새 사무엘기상하 읽어보세요. 그 안에 나오는 사무엘, 그렇죠,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사울을 나의 롤 모델을 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적어도 나는 다윗을 나의 롤 모델로 삼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거기까지 갈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는 다윗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누구를 롤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아라.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분인데 신분과 위치에 걸맞지 않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대접, 가장 푸대접을 받은 그와 같은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견뎌냈다는 거죠. 예.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그와 같은 그 예수님을 너희의 롤 모델로 삼고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교도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푸대접을 받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예수님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참고 하늘나라에 너희의 상속에 보상이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가운데 지금 3장으로 넘어와서 가정과 결혼 생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결혼 생활 할 때도 남편이나 아내나 부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1절, 2절 읽어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렇지? 이와 같이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그런 얘기예요. 예, 7절에도 가서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렇죠? 남편들도 이와 같이 해야 되고 아내들도 이와 같이 해야, 이와 같이가 누구와 한 것처럼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히 여기 자매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제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 남편은 불신 남편입니다. 이런 불신 남편을 둔 그 자매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야 그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평안한 그런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불신 남편을 둔 그 자매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생겼냐.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포하는 가운데 특별히 예나 지금이나 자매님들이 변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거의 다 자매님들만 쫓아가지 남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도시들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매님들은 구원받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자매들의 남편 되는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 가서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제가 이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까? 이와 같은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결혼했는데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둘 다 다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결혼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든 아내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람과 살기를 원하거든 절대 이혼하지 마라. 남편이 불신자예요. 근데 아내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내가 이혼해서는 안 된다. 지금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와 같은 조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불신 남편에 대한 얘기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이거 불신 남편이거든요. 그들 또한 이렇게 불신자 되는 그 남편들이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여기 두려움으로 표현된 말은 존경심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존경심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의 그 요점은 뭐냐 하면, 이 불신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존경심을 가지고 정숙한 행실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가정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불신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심지어 불신 남편에게도 하나님이 가정의 권위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가정 생활하면서 불신 남편이라 해도 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아내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종은 믿는 남편을 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나 아내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내 남편의 권위 아래 두는 것은 나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쫄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교가 있어요. 뭐 장교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대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쫄병 중에 병장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인품으로 보면 병장이 대장보다 훨씬 좋을 수 있어요. 맞죠? 병장이 대장보다 인품은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대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인품이 내가 더 좋으니까 대장 말을 안 듣겠다 이야기가 되면 그럼 전쟁에서 백전 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수치스러운 그런 말이 아니고 열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한 그런 의미의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권위 체계가 서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불신 남편이든 아니면 믿는 남편이든 가정에서의 그 권위, 거기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매들이 순종을 해야 된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종은 여기 가서 보니까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복종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적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가서 보면 많은 경우 불신 남편들이 설교나 아니면 부인의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거든요. 부인이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말로다가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남편을 설득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도 이미 통계를 쓰지 않고도 이미 그게 사실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한다. 여기 나오는 그 이야기는 성경 말씀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말로 설득을 해서 남편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편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거를 말로다가 들으라고 자꾸 얘기해서 잔소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는 남편이 성경 말씀을 보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그와 같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 그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누구든지 들어야 되고 들어야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꾸 잔소리하듯이 귀찮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남편을 설득해서는 거기에 넘어갈 남자가 많지 않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아내가 이제 일 끝나고 들어온 그 남편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다 해놓고는 이제부터는 설교를 틀어놓는 거예요. 이 설교를 같이 들으면은 그러면 남편이 변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거기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크게 틀어놓으면 남편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나가면 그러면 말씀을 듣게 될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그건 뭐예요?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성품과 행실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의 성품과 행실이 좋아야 그래야 성경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나 이런 걸 통해서 변화될 남편은 많지 않다. 특별히 논쟁으로 해서 바뀔 남편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되게 자존심이 남자가 있기 때문에 논쟁으로 해서 뭘 이기려고 한다 이런 것으로 변화가 될 그와 같은 남편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고 그 다음에 이해심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고 오래 참는 가운데 맨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어떻게 내 힘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 자신도 내가 잘 안 되는 때가 많은데 남편도 어느 면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올바른 그런 성품과 인격과 그와 같은 사랑스러운 그런 말을 통해서 남편이 아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아니면 어떤 분이기에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아내가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하는가 이렇게 감화감동이 될 때 그럼 나도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자 하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꼭 이 불신 남편을 둔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내는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좋은 성품과 그렇죠? 좋은 그와 같은 그 내적인 그와 같은 그 열매로 이 믿지 않는 그 아내를 설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남편이니까 당신 나 따라와야 된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변화가 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심지어 지옥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너 안 돼 그러고 목 잡고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대우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교회 안 가면 하고 자꾸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 아이들도 아 내가 예수님 좀 믿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찬스가 그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게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걸 통해서 대부분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지 말로다가 자꾸 예수님 믿어라 그러고 하는 사람들 저도 많이 봅니다.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건 자기 의에 차서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 사람의 내적인 열매, 오래 참는 것, 존중해 주는 것, 인간성이 참 됐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 정도 인간이면 나도 한번, 예, 그런 인간을 만든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실질적인 그런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3절에서 4절에 여자가 복종하는 것은 장식을 꾸미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가서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여기 오늘 아침에 오실 때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단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남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땋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복종하는 게, 그것 자체가 남편들에게 아내가 참 모습을 잘 꾸몄다 하는 그런 단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크리스천 자매들에게 외적 치장보다는 내적인 이 치장에 집중해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시대의 그 여인들은 파티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런 데 가는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외적으로 뭐 꾸미는 걸 굉장히 귀중하게 이제 여겼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적인 단장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이 곱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잘 가꾸고 아름답게 옷을 입고 하는 거,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 예. 남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여기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외적으로 단장을 한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다만 외적 단장은 우리가 예를 들어 귀걸이를 했다 이거예요. 귀걸이를 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떼면 없는 거예요. 이런 단장은 일시적인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해야 된다. 이 속사람이 변화가 된 그런 단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극히 값진 그와 같은 장식이고, 남편들도 그거를 먼저 본다는 거죠. 뭐 자매들이 파마를 하고 뭐 멋있게 하고 하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머리가 풀어지면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단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고 우리 남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단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유하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조용한 영의 단장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조용하게 남편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5절 6절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여인들도 자기 남편들에게 그렇게 복종을 했다 이야기하면서 5절 6절에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에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런 여인들,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런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도 이와 같은 외적 단장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단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남편들을 기쁘게 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예로 드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그 믿음장에 구약시대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가 가서 보면 다 남자입니다. 근데 남자가 아닌 여자로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한 사람은 사라고 다른 한 사람은 창녀 라합이에요. 이 두 사람은 그 믿음이 대단히 귀중해서 하나님이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사도 베드로가 왜 이와 같은 예를 들고 있는가? 극단적인 그와 같은 사례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 와서 거하려고 보니까 기근이 생겼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 하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얼굴이 예쁘고 미모를 갖췄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자기 아내에게 뭐라 그래? 남들이 뭐라고 물으면 에, 내 누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내 오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파라오가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 어떤 사람이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그 동생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서 이 사라를 데리고 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 자기 처를 잃어버릴 뻔했고 이 사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처가 될수 있는 이와 같은 악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기 가서 보니까 6절에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라의 딸이 된다.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남편 대신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남편이 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길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출해주는 그와 같은 장면이 있어요. 이거 사라의 입장에 생각하면 남편이 자기 역할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더라도 에, 당신은 나의 아내다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그래라. 이렇게 하고 지금 돌아다녔으니까 사라 입장에서 보면 남편을 존중할 만한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두 천사와 함께 이 남자의 모습으로 하고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가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할때 음식을 준비하면서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을 18장 아마 12절에 가서 보니까 내 주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사라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은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이시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지금까지 계승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을 했다.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남의 아내가 될 뻔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일에도 사라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사라의 딸들이 되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을 가졌던 그와 같은 그 여인의 본보기를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자녀가 될수 있다. 자매가 될수 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가서 보니까 남편들에게 주는 그런 권면이 그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여기 7절이 있으면 그래도 한 3절 정도나 4절 뭐 아내에게 할당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남편에게 할당해야 되는데, 아, 7절 중에 6절은 지금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고 길게 써놓고는 남자에게는 한 절만 딱 하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아마 사도 베드로가 예, 남자 어떤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배경을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절을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들도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는 여자들이 남편에게 예속이 된 거의 준 종과 같은 그런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예,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이 생겼냐? 종으로 지내던 사람들, 아내로 지내던 그런 여자들, 오, 이런 놀라운 기쁨과 자유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 지금까지 억압을 받으면서 살댔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누구나 평등하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니까 종이나 아니면 아내로 지내던 그런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혹시라도 조금 잘못 진행이 되면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그와 같은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그 염려 차원에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결코 그런 방종에 이르는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깊이 길게 설명할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매들에게는 조금 좀 길게 그렇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여기도 가서 보시면 말씀의 양은 자매들에게 대한 말씀이 여섯 절로 길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될 그 일을 가서 보면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남편이 더 많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들이 어떠한 행동 지침을 가지고 이 가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가, 남편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가서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예수님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고 남자들도 예수님처럼 행해야 된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행해야 된다.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도 남편들아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식에 따라. 지식은 어떻게 생기냐? 공부를 많이 해야 생겨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남자들은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이요. 다른 하나는 아내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지식이 생겨요. 왜 그래요?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많이 공부해야 되고 아내도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저도 지금까지 30년 결혼 생활하고 살지만 무슨 얘기를 물어서 내가 이거라고 대답하면 나중에 보면 저거라 그러더라고요. 해석이 어려워요. 우리 남자들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이거 그럼 이건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인들은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인들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결혼 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듯 내 아내를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그 지식에 따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을 읽듯이 아내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아내와 남편이 다르면 남자는 화성에서 왔다 그러고 여자는 어디서 왔다 그래요? 금성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너무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내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지식을 얻으려면 아내의 마음에 뭔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를 불러서 결혼 전에 카운셀링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몇십 년 동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 종이를 내주고 저 여자에게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좀 세 가지 정도만 적어라. 저 남자에게서 내게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세 가지만 적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여자들은 거의 다 적는다는 거예요. 저 남편 될 저 사람에게서 난 이거 이거 이거를 얻고 싶습니다. 그게 적는데 남자들은 거의 다 못 적는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결혼하는데 뭘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결혼하는 남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지 그 목적도 알지 못하고 그냥 좋아한다고 결혼하니까, 지식이 없는 상태에 그렇게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남편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결혼 생활이 붕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30년 살아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남자 형제들에게 아니면 갓 결혼한 그런 남자 형제들에게 한 10년쯤 결혼 생활한 우리 남자 형제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또 조언 드리고 싶은 말은 아내를 조금 좀 연구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지식이 있어서 같이 동거해야, 그래야 결혼 생활이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초점은 뭐냐?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줘야 된다. 둘째는 가서 보니까 지식에 따라 이 아내들과 동거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럼 결혼한 다음에 한 집에 다 동거하지, 그럼 따로 삽니까? 아니에요. 예. 이 말은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동거하라고 하는 그 말은 같이 생각하고 같이 생각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동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월급 가져다 주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다 그랬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여자는 차나 집이나 월급과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 남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어떻게 돼? 시간을 많이 좀 내줘야 된다는 거.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게 사는 게 동거지. 한 아파트에 같은 호수에 산다. 그게 동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남자 형제들이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지난주부터 제 아내가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아, 이제 꽃도 많이 피고 그러니 한번 공원이고 어디 가서 한 2시간이고 좀 걸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내가 바쁘니까 내가 다음 주에는 이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내와 함께 과연 2시간 동안 꽃 있는 그와 같은 공원에서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사는 동안 몇 번 있을까? 1년에 한 번 한다. 이 벚꽃 피는 이 시절에 하면 뭐 얼마 거기 한 30번, 40번. 하나님이 인생을 연장해 주시면 한 30, 40번 더 걷는 거예요. 30, 40번 더 걷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같이 시간을 내서 걸어주는 게 그게 동거하는 거다. 좋은 영화가 있으면 같이 부부가 가서 같이 보고 같이 차 타고 같이 드라이브하고 돌아오는 게 그게 동거지 같은 아파트 사는 게 동거가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게 동거의 의미예요. 아내가 특별히 직업을 가지면 남편이 가정일을 도와주는 게 그게 동거입니다. 나는 남편이니까 너 뭐 마음대로 해라 하고 전혀 도와주지 않고 아내는 밖에 나가서도 일을 해야 되고 아내 들어와서도 애들 살펴야 되고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다 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동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그래야 그 가정이 화평하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예, 뭐라고 또 얘기하냐.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 영어 단어로 아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너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너는 우리가 누구에게만 주는 거냐.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주는 게 존중을 주는 거예요. 존경심을 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남편이 아내를 여왕처럼 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이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존중해라 그 얘기는 남편이 아내를 여왕처럼 여겨야 된다. 그렇게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존중하는데 상대방에서 그걸 못 느끼면 존중을 아직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 정말 나는 여왕처럼 취급을 받는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남편이.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내와 의견이 같지 않을 때도 그때도 어떻게 예의를 갖추어서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를 생각하시면 되냐? 예, 장가가기 전에 데이트할 때를 생각하시면 싫든 좋든 무조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쫓아다녔대 우리 남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을 해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째, 아내는 약한 그릇이다. 약한 그릇이다. 여러분 올림픽 게임 할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100m 같이 달리면 누가 이길까요? 항상 남자가 이기잖아요. 그래요. 그게 남자가 항상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달리 하잖아요. 여자 100m, 남자 100m 따로 해야지 같이 게임하면 100전 100패 여자가 지게 돼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여자가 약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영적으로 봐도 많은 경우에 여자가 약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 사람을 유혹할 때 누구에게 다가갑니까? 아담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넘어지기 쉬운 여자에게 다가가서 여자를 유혹해서 결국 여자를 넘어뜨리고 나서 여자 때문에 남자가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육체적으로 여자가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많은 경우에 여자가 연약한 게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지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갈비뼈로 만드셨잖아요. 이 갈비뼈, 여기 어디서 이렇게 덮어주고 보호해줘야 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다. 이 내용을 기억하고 항상 나보단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보호해야 될 그런 존재구나. 내가 보완해야 될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아내를 존중하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다.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남편이 믿음 생활하면 아내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쓸 때는 다 개인으로 쓰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다 개인적으로 써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 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뭐냐, 아내가 그렇게 약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국에 들어가서 상속의 은혜를 누릴 때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함께 우리가 상속받을 그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를 무시하거나 아내를 깔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래야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맨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해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남자들 경우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도 목사로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이 생길 땐 제 아내와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아이들 손을 잡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 아내를 모질게 대하고, 아내에게 악한 그런 말을 하고, 악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얼굴 뻣뻣이, 뻔뻔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아버지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결혼 생활을 잘해야 기도 생활도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결혼 생활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결혼 생활을 잘하면 기도 생활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남편이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면 기도가 자동적으로 잘 된다는 겁니다. 반대가 돼서 아내를 모질게 대하고 아내에게 악한 것과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때는 도저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경우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어려움이 생길 때든 아니면 좋은 일이 생길 때든 아내와 남편이 같이 기도하면, 그러면 남편이 악한 일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같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어때요?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결혼 생활에 대해 충실할 수 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제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와 같은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제가 몇 가지 드릴 테니까 우리 결혼한 사람들, 또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도 남편과 아내는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파트너인가 경쟁자인가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파트너가 돼서 공동의 것을 이루면서 가정을 잘 이끌고 나가는 동역자인가, 둘이 매일같이 싸우고 치고받고 해서 이게 경쟁하는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사이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트너인가 아니면 경쟁자인가. 둘째,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고 있는가. 모든 일에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늘 도와주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서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존재인가. 셋째, 우리는 잠정적인 외적인 어떤 그런 패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내적인 것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상대방을 더 많이 이해해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날이 갈수록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해서 점점 둘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상대방의 기분과 생각이 어떨지 거기에 좀 더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거든 무엇이라고 느끼든 상관없이 나는 내 뜻대로 한다 이렇게 주장하며 살고 있는가? 이러면서 우리 둘이 부부를 이루면서 사는 가운데 우리 가족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사는 이런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드는가 안 드는가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보시면서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이런 결혼 생활이 남편과 아내 그 서로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 서로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삶인가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잘 못했다. 괜찮아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내인 나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남편인 나도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바꿔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과거는 잊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지나간 모든 일들은 잊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이건 다 잊어버리시고 저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앞으로 질주해 나가면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좋은 교회를 형성하며 좋은 사회를 형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작정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